VOA 세계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우선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 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자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도 시승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장 가동이 지난 2016년 2월에 전면 중단된 뒤 이번까지 총 9차례 방북을 신청한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했다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180일 안에 협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제출했습니다. 상무부는 2018년 5월부터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 문제를 조사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보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편 유럽과 일본은 물론 미국 의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촉구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타이완이 아시안 나라라는 처음으로 오늘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수도 타이베이 입법원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법안 통과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타이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동성부부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년 시한을 주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타이완에서는 동성부부들은 관청에 결혼 등기를 할 수 있고 이성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보잉사가 추락사고의 원인이 된 737 맥스 기종의 운항체제 개수를 마무리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보잉사는 운항체제 개수를 끝낸 뒤 미 연방항공청 FAA에 조종사 훈련 계획을 보냈고 FAA와 협력해 안전인증을 다시 획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AA는 오는 5월 23일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각 나라 당국자들과 함께 새 운항체제와 조종사 훈련 계획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737 맥스 기종이 언제 운항에 복귀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이번 여름에 운항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737 맥스 기종의 일부 운항체제 결함으로 지난해와 올해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각각 추락사고가 발생해 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브렉시트 인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당수는 협상에서 여당인 보수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10월 31일로 다시 연기한 가운데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은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브렉시트 인준안은 지금까지 영국 의회에 3차례 표결에 올라갔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메이 총리는 내달 브렉시트 표결이 끝난 뒤 본인의 사퇴 시한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훈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북한 석탄 항구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석탄 운송이 확인된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으로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방북 승인이 많이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의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1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기업인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재산 보호 차원에서 이번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200여 명은 지난달 30일 5월 중에 공장 점검을 위한 방북을 통일부에 신청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이전에 8차례 방북 신청은 모두 유보되거나 불허됐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유창근 부회장은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애간장이 다 타다가 절망 끝에서 만난 거기 때문에 더욱 간절했죠. 아주 환영합니다.
유 부회장은 아직도 북측의 승인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그 이후에 구체적인 방북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약 200여 명의 기업인들이 방북 신청을 한 상태라며 물리적으로 하루 만에 점검을 모두 마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부회장은 기업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설비 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식 같은 설비가 3년 동안 방치돼 있었으니까 그 설비 보는 게 제일 시급하죠.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방북 승인이 늦은 감이 있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방치된 공장과 설비를 점검하고 보존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점검이 가능한 방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녹색섬유의 박영만 대표는 지난달 30일 방북 신청 당시 BOA와의 인터뷰에서 건물 상태와 기계 설비 상태가 어떤지 가장 보고 싶다며 하지만 낙관적인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기계장치건 뭐 다 이렇게 실제로 있는 물건들이 관리가 지금 벌써 4년 차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또 우려도 많이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2000년에 착공해 2005년부터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된 개성공단은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2016년 2월 10일 전격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한국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125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북한 근로자 5만 5천여 명이 일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국제기구에 800만 달러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 우선 세계 식량계획 WFP,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 보건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지원사업에 자금 800만 불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날 정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식량 문제는 안보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원칙을 이미 확정했고 이를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 매일 5만 달러씩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판사는 중국 은행들이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는 15일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판사 명령문을 공개했습니다.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는 4월 10일자로 기록된 명령문에서 중국 은행들은 지난 3월 18일 법원이 내린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하월 판사가 이 은행들에 대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의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월 판사는 은행들의 비협조를 민사상 법정 모독으로 간주해 명령 이행 시점까지 은행들에게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월 150만 달러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특히 이번 명령문에서 하월 판사는 법정 모독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은행들이라면서 테러 지원국의 핵무기 확산 행위 조사에 필요한 증거 및 증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과거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국영 중국은행과 캐나다 노바스코샤 은행에 대해 비협조를 이유로 각각 매일 5만 달러, 2만 5천 달러씩 벌금을 부과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이번에도 5만 달러의 벌금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작은 액수의 벌금은 은행들에게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다면서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은행들이 요청한 증거 제출 유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월 판사는 앞서 지난 3월 18일 이행 명령을 통해 세 곳의 중국 은행이 대배심에 출두해 증언하거나 출두하는 대신 관련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중국 은행들은 북한 핵무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북한 유령 회사와 불법 금융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은행들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약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또 중국 당국이 이들 세 은행의 소유권을 갖고 있고 특히 두 곳은 미국의 지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은행들이 이 정도의 벌금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북한의 불법 행위를 알면서 금융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와이즈 어네스트호 압류 사례 등을 거론하며 재무부나 국무부보다 정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사법당국이 나서서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As I mentioned, the Justice Department is supposed to be independent. Right. The Treasury Department really answers directly to the President, and we wrote the North Korea sanctions law.
또한 재무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만 법무부는 독립적이어야 한다면서 북한 제재 법안을 마련할 때도 법무부가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애초 목적이었다고 스탠튼 변호사는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북한 석탄 항구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관측된 가운데 미국 정부는 석탄 운송이 확인된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포 석탄 항구에서 또 다른 대형 선박이 발견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남포항에서 지난 한 달간 선박 최소 7척의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BOA의 최근 보도와 관련해 사실로 확인되면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가정적인 상황에 대답을 할 수 없다면서 그럼에도 실제로 7척의 선박이 수출을 위해 북한산 석탄을 싣고 있는 게 확인된다면 우리는 매우 우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BOA는 1일 단위로 위성사진을 보여주는 플래닛 랩스를 통해 남포의 석탄 항구에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소 7척의 선박이 드나드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일부 선박은 길이가 170여 미터에 달해 최근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길이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16일 해당 지점에서 또 다른 대형 선박 두 척이 발견돼 석탄 취급 항구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 한 척의 길이는 약 135m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을 개방한 상태였으며 내부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선박의 길이는 약 160m였으며 바로 옆 선박과 마찬가지로 화물 적재 공간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3월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함께 갱신해 발표한 대북제재주의보에서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정제유와 석탄에 대한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 방식을 이용해 제재를 계속해서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역시 지난 3월 공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산 석탄이 공해상에서 환적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불법 석탄 운송은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탈북민 7명 관련 보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북한에서 처형까지 당할 수 있다며 중국의 난민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은 일반적으로 고문과 임의적 구금, 즉결 처형, 강제 낙태를 당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성폭력 위험에 놓인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탈북민 7명이 지난달 말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놓였다는 보도에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의 망명 희망자들이 겪는 역경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 탈북민들은 현재 중국 랴오닝성의 한 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해온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은 대표는 지난 14일 BOA의 해당 시설과 탈북자 일부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의무를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가입국으로서 국제적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영내 모든 국가들이 자국 영토 내로 들어온 탈북민들을 보호해달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지난해 11월 중국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을 앞두고 제기한 질의에서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들인 탈북 난민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 겪는 과도한 처벌과 고문 등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 정부에 구금 중인 탈북민 7명을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16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식량난을 도우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도적 기구들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북한 정부의 최근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용건 기자가 퀸타나 보고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해 탈북민 7명이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송 위기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과 한국에 있는 탈북민 가족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Well, first, let me tell you that I am sent a communication to the Chinese government on these cases.
그와 관련해 제가 이미 중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엔 보고관 자격으로 중국 정부에 탈북민 7명을 북송하지 말 것을 명확하게 촉구했습니다. 붙잡힌 탈북민들의 가족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또 구금 중인 탈북민들이 북송에 대해 얼마나 큰 공포를 느낄지 저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중국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이 고문 등 얼마나 끔찍한 상황을 겪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북송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시도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언제 서한을 보내셨고 구체적으로 어떤 촉구를 하셨나요?
I did it a week ago. Although it's not confidential, we are trying to preserve the communication with the Chinese.
일주일 전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게 기밀은 아니지만 중국 당국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해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처럼 북송하지 말아야 한다는 특별한 요청을 할 때 통상 이렇게 소통합니다. 사실 우리는 탈북민들을 북송하지 말라는 요청을 중국 정부에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경우는 북송하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참 다행이었죠. 하지만 현재 구금 중인 7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지켜봅시다. 저는 중국 정부가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환에 대해 중국 정부의 반응이 있었습니까?
Not yet. I believe actually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need to comply.
아직 없습니다. 저는 중국 당국에 유엔 난민 협약 의무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불법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탈북민은 송환되면 박해와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송환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해석은 아주 명료합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유감스럽게 의무를 잘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지원 기구들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연쇄적으로 시험 발사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평소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셨는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Definitely the this kind of events discourag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r those who want to help.
이런 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국제사회나 북한 주민들을 돕기 원하는 사람들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중립적으로 사람들의 상황을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국제 인도주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상황을 분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합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원칙을 적용해 자세히 분별하며 상대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 보편적 정례 검토 UPR 회의가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당장 호주 등 여러 나라가 국가의 돈을 군사비보다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쓰라고 권고했는데 북한 정부는 14일에 이런 권고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That's a very important recommendation. So definitely the government has a responsibility.
그것은 매우 중요한 권고 아닙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의 가장 큰 책임은 기본적인 민생을 돌보고 필요를 제공해야 할 북한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군사비와 민생에 얼마나 예산을 투입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권 전문가로서 북한 주민들이 열악한 삶 때문에 끊임없이 북한을 탈출하는 상황에 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여러 나라와 전문가들은 UPR에서 인도적 지원 배분의 투명성을 보장하라고 북한 정부에 아울러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 기구들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That is not true. As the UN reporter, I received information from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저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그들은 북한 당국이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규제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대표단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북한 정부의 인도주의 지원단체들이 북한 내 모든 지역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라는 선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권 상황도 매우 심각합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선별적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 등 모든 곳을 투명하게 개방해 인권 전문가들이 현장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라고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 대표단은 UPR에서 정치범과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UPR 전에 국제사회에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제기해달라고 촉구하셨는데 북한의 태도에 실망하셨다고요?
Yes, of course, but again, during their intervention, they recognized that they put in jail.
물론입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이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반국가주의자들을 위한 형 집행 교화소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반국가 범죄를 모든 분야에 적용합니다. 마치 무슨 헌법처럼
누구에게나 임의로 반국가 범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그 말은 오히려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세 번째 UPR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e attitude of the government in this process, the UPR process, continues to show
북한 정부의 태도는 계속 국제사회의 문을 열어 협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에 대한 어떤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개인적으로 UPR 메커니즘에 대해 다소 절망감을 느낍니다. 북한 대표단은 심사에서 편안하게 권고안에 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행입니다. 북한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독할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게 큰 과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합니다. 세 나라 정상에게 어떤 권고를 하고 싶으십니까?
Let me go back to the Hanoi summit. I was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지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 기자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논의하겠냐고 직접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어 모든 것에 논의할 것이라고 대신 답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답변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인권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는지 들을 기회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막은 겁니다. 이런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달 한국과 일본 방문 전망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미한 정상회담 또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회의적이란 말씀이신가요?
Even though when someone puts them, the leaders, these leaders in a situation about
정상들에게 인권 문제도 회담 의제에 포함하느냐고 물으면 그냥 그렇다고 대답하며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어떤 구체적인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유엔에 제출하는 저의 보고서에 계속해서 분명히 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도자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책임입니다. 어떤 평화협정이나 일본인 납북자 합의문도 인권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을 새 정상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부여한 보고관님의 존재 자체를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북한 국민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To the people in North Korea, the first thing that I want to say is that I am a human rights expert from South America.
북한에 계신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우선 저는 남아메리카 인권 전문가입니다. 인권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 전선 외에는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의 전복이나 정권 교체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북한이 세계 인권 선언을 존중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전 세계에 사는 누구나 식량과 교육, 보건에 대한 권리를 자유롭게 누리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일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토마스 호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부터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된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 결과 등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북한의 올해 1분기 중국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액은 담배나 과일 수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중국에 대한 손목시계 수출을 크게 늘렸는데 부품을 대거 수입해 완제품을 되파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함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1,800만 달러치의 식량을 수입했습니다. BOA가 국제무역센터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이 기간 밀가루 등 제분공업 생산품을 1,644만 달러, 쌀 등 곡물을 180만 달러치를 중국으로부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북한의 전체 대중 수입액이 4억 5,498만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식량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 수준으로 전년도 같은 분기의 6.5%보다 수입 비중이 줄었습니다. 특히 제분공업 생산품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에 2,694만 달러의 수입액과 비교할 때 액수로는 약 1,000만 달러 이상, 비율로는 39% 감소한 점이 주목됩니다. 전체 수입에서 식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액수도 줄인 겁니다. 제분공업 생산품과 곡물은 북한이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전체 품목에서 각각 9번째와 46번째를 나타내 전체 수입 품목 리스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이 이 기간 중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여온 품목은 플라스틱이었고 이어 인조, 필라멘트 등 인조 섬유, 과일, 견과류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과일과 견과류의 경우 1분기 수입액이 2,600만 달러를 나타내 전체 수입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겼습니다. 구체적인 품목명이 명시된 1월의 자료에는 북한에 유입된 과일의 종류가 드러납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총 939만 7천 달러어치의 과일류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는데 이 중 감귤 품목이 548만 달러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과가 299만 달러, 바나나 등 건조과일이 39만 달러, 포도와 멜론이 각각 36만 달러와 13만 달러어치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입됐습니다. 과일은 최근 북한이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린 품목 중 하나입니다. 2016년 북한은 6,775만 달러어치의 중국산 과일을 수입했고 2017년 수입액은 6,373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엔 약 2천만 달러가 늘어난 8,247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크게 늘린 제품은 담배입니다. 담배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수입액이 1,879만 달러와 3,274만 달러였지만 지난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의 총액은 6,964만 달러였습니다. 불과 2년 만에 250% 이상 증가한 겁니다. 올해 1분기만을 놓고 볼 경우 북한의 대중 담배 수입액은 1,765만 달러로 제분 공업 생산품에 대한 수입액보다 앞섰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북한의 이 같은 수입 구조를 식량난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problem is it's the spring crop that they're talking about, which is vulnerable because of the drought.
뱁슨 전 고문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은 가뭄으로 인한 북한의 봄철 작물에 대한 것이라며 앞으로 몇 개월 후 수확 시기가 되면 정확한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기구 등이 제기하는 북한의 식량난은 약 3개월 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지난 4월 말을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가격도 큰 변동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공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며 국제사회에 긴급 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무역 통계와 북한의 시장 가격 변화 등을 토대로 볼 때 아직 식량난으로 보일 만한 조짐은 없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올해 1분기 대중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분기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총액은 4억 1,396만 달러로 올해는 약 4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지난해 1분기 6,888만 달러에서 5,323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늘고 수출이 줄어든 건 그만큼 대중 무역 적자 폭이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이 이 기간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1,812만 달러에 달하는 손목시계였습니다. 올해 1월 자료에는 손목시계 품목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북한은 약 685만 달러어치의 시계 무브먼트, 즉 조립이 완성된 손목시계의 동력 장치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 기간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약 826만 달러에 달하는 시계 부분품을 수입했습니다. 부품을 들여와 완제품으로 돌려보내는 전형적인 주문 생산 방식 OEM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과거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섬유 제품을 의류 완성품으로 만들어 판매한 바 있지만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섬유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단했었습니다. 앞서 대북 제재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해 대체품 수출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습니다.
So watches are not sanctioned, either the imports or the exports. So the North Korean entrepreneurs, I suspect.
브라운 교수는 시계가 수출입 제재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기업인 또는 국영 기업이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 시점인 2017년 2분기 불과 2만 4천 달러어치의 시계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했지만 2017년 4분기 이 액수는 169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어 지난해 1분기 424만 달러를 기록한 북한의 대중 손목시계 수출은 4분기에 들어선 1,432만 달러를 나타내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넘겼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중국이 지난해 구금한 캐나다인 두 명을 국가기밀을 수집하고 절도한 혐의로 정식 체포했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과 투자를 주선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도 만나는 등 북한 관련 사업에 여러 차례 관여해서 주목됩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발하게 대북 사업을 펼치던 캐나다인이 중국 당국에 정식 체포됐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와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 등 두 명의 캐나다인들을 체포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검찰의 승인을 거쳐 마이클 코브릭은 외국을 위한 국가 기밀과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마이클 스페이버는 외국을 위해 불법으로 국가 기밀을 훔치고 제공한 혐의로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각각 중국에서 구금됐으며 언론은 캐나다 당국이 멍한조 화웨이 최고 재무 책임자를 체포한 데 대해 중국이 보복성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캐나다인 두 명 모두 북한과 관련이 있어 주목됩니다. 앞서 미 언론은 국제위기그룹 ICG에서 일하는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은 북한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다가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클 스페이버는 백두문화교류사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의 북한 관광과 투자를 주선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 미국 프로농구 선수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을 주선했으며 이때 로드먼 일행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드먼 일행은 3일간 원산시 근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제트스키를 탔습니다. 스페이버는 이 밖에도 케임브리지, 하버드, 캐나다 맥길 대학교의 학생들과 교수진의 북한 방문을 주선했고 평양에서 열리는 가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이끌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이버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이후 그의 친구들과 가족들은 미국 모금 사이트에서 미화 만 달러 상당의 후원금을 모으기도 했지만 해당 사이트 측에서 자체적으로 모금을 중단하고 환불했습니다. 지인들은 스페이버가 대북 사업을 했기 때문에 모금 활동이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우려해 모금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중단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BOA
워싱턴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 협상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무역 협상을 중단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타이완이 아시아 나라로는 처음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능력을 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소식부터 볼까요? 자, 중국이 미국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거네요.
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이 15일 곧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 대표단과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무역 전쟁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하지만 중국 상무부는 16일 미국 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라는데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대신 이 전날인 15일 미국 정부가 자국의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 최대 정보통신업체인 화웨이사와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데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중국 관영 매체 쪽에서 이 협상을 그만두는 게 낫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다고요?
네, 중국 관영 매일경제의 소셜미디어 계정인 타오란비지의 16일 올라온 글인데요. 이 미국이 중국과 협상을 하는데 성의가 없다면서 이럴 거면 협상을 완전히 그만두는 게 낫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협상을 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계속 술수를 쓰고 있다면서 미국의 이런 자세가 대화 분위기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또 미국의 극한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의견을 무시한다면 기대했던 답을 듣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미국 측과 안 만나겠다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이 협상 재개와 더불어서 다음 달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만날 거라는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네. 다만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대화를 하더라도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관영 매체가 올린 글이 꽤 광한 어조인데요. 중국 정부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했습니까?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7일 정례 브리핑에서요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관영 매체에서 협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데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물은 건데요.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양국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면서 협상이 의미가 있으려면 미국이 반드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국 협상은 상호 존중과 평등, 호혜의 원칙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선 협상은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자, 지금 무역 전쟁에선 양국이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긴장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지난 10일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치에 대한 관세를 인상했죠. 그러자 중국도 이에 대응해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치에 대해 관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약 2,500개 품목에 25% 관세가 붙게 되고 1,000여 개 품목에는 20% 관세가 붙는데요. 중국이 관세를 인상하지만 사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 규모와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거기다 중국은 미국 국내 경제에 미치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 보복 관세로는 맞대응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무역전쟁에서 이 무역전쟁을 마무리하려면 이기거나 휴전을 해야 되는데 중국 쪽에서는 어떤 무기를 들고 나올까요?
네, 현지 전문가들은 관세 외에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가지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네.
그중 한 가지가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대폭 줄이는 겁니다.
예.
중국은 미국의 주요 대중국 수출 품목 중 하나인 돼지고기 구매를 대량으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액이 한 해 65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예.
중국의 이런 조처는 미국 양농 농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면서 돼지고기 생산에 차질이 빚고 있고요. 돼지고기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국내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부담은 감수해야 할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또 있습니까?
네,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대국으로 세계 최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민들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를 중단한다면 이것 또한 미국으로선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렇겠네요.
미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규모보다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 규모가 훨씬 작지만 미국은 현재 중국 시장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또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상황을 중국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네네. 겁니다. 또 중국 당국은 미국 업체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거나 미국 기업의 제품 구매를 중단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이 최근 미국 항공회사인 보잉사로부터 항공기 구매를 취소하고 이 프랑스 기업인 에어버스의 항공기를 구매한다고 밝힌 바
네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요, 중국의 이런 조처로 결국엔 중국 국내 기업도 피해를 보고 실업률도 높아지는 등 미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타이완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이 17일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특별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새 법안은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이 서명하면 발효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타이완에서 동성 부부들은 관청에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고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될 전망입니다.
네. 자, 미국도 그렇고요. 일부 서방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이미 합법이 됐는데 타이완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보수적인 가족의 가치와 정치 체제를 갖춘 아시아 국가들에서는요. 이 LGBT라고 하는 성소수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중국이나 한국 등 동아시아는 물론이고요. 남아시아와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관련 단체들의 언론 보도를 금지하는 등 특히 제한이 많습니다. 이 타이완은 성소수자들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편으로 연례 동성애자 행진에 8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타이완에서 동성 간의 결혼 인정은 예고된 일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앞서 타이완 헌법재판소가요. 2017년 5월 동성 결혼을 금지한 민법의 혼인 규정은 위헌이며
네.
동성 부부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헌법재판소는 2년 시한을 주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도록 했는데요. 올해 5월 24일이 마감 시한이었습니다.
네. 자, 현재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네, 27개 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외 일부 국가에서는 결혼까지는 아니지만 시민 결합의 형태로 동성 간 결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소식에 대해서 타이완의 현지 분위기가 어떨까요?
네, 타이완 현지 전문가들은 타이완 사회가 동성 연애에 대해 더 열린 자세를 보이면서 앞으로 동성 간 이루는 가족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이 타이완의 민주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란 목소리도 있는데요. 실제로 오는 5월 24일 최소한 20쌍의 동성 커플이 수도 타이베이에서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타이완 평등 결혼 연합 측이 이달 초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혼인 신고 후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파티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결국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타이완 헌법재판소가 동성 부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에 이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 진영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혼인의 주체는 남자와 여자로 이를 규정한 민법 조항을 고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이 거리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의원들을 찾아가 설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에 새 이민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요.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죠.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민 정책 내용 좀 들여다보실까요?
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메리트 베이스 제도인데요. 가족 초청 이민을 줄이고 고학력자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취업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네네.
능력과 학력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고 미국의 가치를 장려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가족 초청 비율을 줄이는 거에서 아마 관심을 가지신 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나 줄이는 건가요?
네, 현재는 가족 초청 이민이 66%, 망명이나 난민 같은 인도주의 차원의 이민이 22%,
네.
숙련 노동자 이민이 12%인데요.
네네.
새 계획에 따르면 이 숙련 노동자 이민이 57%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납니다.
네.
가족 이민과 인도주의 이민은 33%와 10%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데요.
그렇네요.
여기서 가족 초청 이민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숙련 노동자 이민은 특별한 기술을 갖추거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위한 취업 이민을 말합니다.
네. 자, 현재는 가족 이민뿐 아니라 무작위로 선정하는 그 비자 추첨 제도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요.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이 적은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서 영주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새 이민 정책에 따르면 이 제도는 폐지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임의로 선정하는 방식은 미국 가치에 어긋나고 미국 사회에 크게 이바지할 잠재성이 있는 능력자들의 이민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이런 계획에 대해서 연방의회에서 입법 가능성이 없다 이런 비판도 나왔다는데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네,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6일 가치 장점이란 뜻의 메리트란 말을 이민 제도에 사용하는 데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표현이라는 건데요.
네네.
가족은 장점이 없다는 얘기냐. 그동안 미국 역사에서 이민 온 사람들은 공학 학위가 없으니까 장점이 없다는 뜻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군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지지를 얻기 힘든 방안이란 건데요. 공화당 중진 의원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까지 백악관 계획은 법으로 제정될 수 있는 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레이엄 의원은 좀 더 온건한 내용의 이민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백악관에서 이 안을 발표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걸 예상 못했을까요?
네, 보도에 따르면은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이민 개혁안은요,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내년에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들을 단합하기 위해 나온 조처라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개혁안이 충분히 강경하지도 않고 중도 성향의 유권자들을 끌어들일 만한 내용도 아니라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평안남도 지역은 오전에만 구름이 많이 끼겠고 평안남북도 모든 지역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 30도, 남포 아침 기온 16도, 낮에 30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은 23도, 중강 아침 최저 10도, 낮에는 30도, 강계 아침 최저 12도, 낮 기온은 30도, 희천 지역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걷힙니다. 해주 아침 최저는 18도, 낮 최고 28도, 개성 아침 최저 17도, 낮에는 28도, 사리원 아침에는 16도, 낮 기온은 3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함흥해 아침 최저는 15도, 낮 최고 26도, 해산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9도, 원산 아침 기온 16도, 낮 기온은 24도, 청진 아침에는 10도, 낮에는 20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기온이 12도, 낮에는 21도, 삼재는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구름 많다가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5월 17일 금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마감 뉴스입니다. 한국 정부가 국제기구가 진행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 아래 우선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북한 아동, 임산부 영양지원 및 모자 보건 사업 등 국제기구 대북 지원 사업에 자금 공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대북 식량 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자산 점검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도 승인했습니다. 통일부는 별도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공단 가동이 지난 2016년 2월에 전면 중단된 뒤 이번까지 모두 9차례 방북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했다고 백악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180일 안에 협상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산과 일본산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 연방 상무부는 지난 2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습니다. 상무부는 2018년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해치는 문제를 조사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보고서에 대한 동의 여부와 대응 방식을 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유럽과 일본은 물론 미국 의회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말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의 브렉시트 인준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제러미 코민 노동당 대표는 협상에서 여당인 보수당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시한을 오는 10월 31일로 다시 연기한 가운데 보수당과 야당인 노동당은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브렉시트 인준안은 지금까지 영국 의회에 세 차례 표결에 올라갔지만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6월 첫째 주에 네 번째 표결을 시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메이 총리는 내달 브렉시트 표결이 끝난 뒤 본인의 사퇴 시한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율리 마우로 스위스 대통령과 회담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트위터에 이란이 곧 대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지역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중동에 항모전단과 폭격기를 배치한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이라크 주재 직원 가운데 일부를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대이란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 안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취합해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최상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이 아시아 나라는 처음으로 오늘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타이완 입법원은 이날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수도 타이베이 입법원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 법안 통과 소식에 환호했습니다. 타이완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7년 동성부부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타이완 헌법재판소는 2년 시한을 주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도록 했습니다.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새 법안은 총통이 서명한 발효됩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타이완에서 동성부부들은 이성부부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BOA 마감 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저녁 방송은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